사울의 회심.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위를 뚫고 은혜를 사모해서 달려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하늘의 음성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교회를 무섭게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 다메섹에서 사울의 여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장소, 하나의 일밖에 못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여러 군데에서 여러 사람과 여러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강렬한 빛을 만나서 사흘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보내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0절 읽습니다. 그때 다메섹의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울이 교회 지도자 바울이 되기까지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등장하는 아나니아고 두 번째 사람은 곧 등장하게 될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사울은 훗날 이렇게 회고하죠.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자, 여기서 성경은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다. 즉 아나니아는 말씀의 사람이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관계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ighly respected,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좋은데 사람들로부터도 같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 쉽지 않은데,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과도 친했지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성경이 아나니아가 나이가 몇 살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되고 재산이 얼마나 되고 그런 데 소개가 없고 그의 영성과 그의 영향력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프로필 기준을 우리가 딱 볼 수가 있죠. 천국에 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을 소개하는 프로필이 별 의미가 없어요. 어느 대학 나왔느냐, 부동산은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게 소용이 없고 하나님은 딱 두 가지를 보실 것 같아요. 주노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리고 네 이웃을 몸과 같이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웃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변화시켰는가.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쓰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숨겨놓으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히든 하나님의 스타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무대 위에 딱 올리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불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 때나 아무나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는 게 아니고 아무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내 삶이 이 일 저 일로 바빠서 분주하기만 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컴퓨터 게임하다가 스마트폰 갖고 놀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듣고 음성을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레슨 몇 가지를 배우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자 하면서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면 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시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많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한테는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너무 바빠. 충분히 하나님에게 시간과 집중을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둘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는 나의 요구를 쏟아붓는 것이 놓는 독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초보자 기도 때는 자기 얘기가 많은데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에 많이 자기를 열어놓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는 평소에 하나님이랑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상시에도 아주 특별 계시를 빨리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참 어려워요.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 특세 때 우리 40일은 우리가 뭐하는 시간입니까? 기도에 습관을 들이는 시간입니다. 습관을 들여놓으면 몸이 딱 글로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막 튕겨내버리죠. 저는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일찍 자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이런 기도의 체질이 몸에 붙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위기는 다들 사역하느라고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우리가 회의를 줄이고 사역의 틈을 내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더 자주, 더 깊이,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분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재직분들, 권사님들, 각 사역 팀장님들, 순장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멘토분들, 영적인 권위와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기도하는 사람이 환상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께서는 아주 그냥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찍어주셨어요. 아나니아에게 집과 거리, 유다의 집,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때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거리 이름, 집 주인 이름, 만나야 할 사람의 고향과 이름까지 정확하게 일러주시면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아나니아가 만나야 될 사람 사울도 기도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기도는 기도를 만나죠. 아나니아도 기도하고 있었고 사울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둘 다 같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둘을 연결시켜 주기가 편한 거야. 결혼 안 한 싱글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또 다른 어떤 처녀를 만날 거고 하나님께서 딱 매치메이킹을 해주시면 안전해요.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또 파트너를 만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는 기도하는 사돈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대. 진짜 기도하는 사돈을 딱 만나가지고 정말 감사했대요. 어떤 분은 검찰 조사 받으러 가면서도 겁이 나니까 기도하는 검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하는 검사를 만나가지고 검찰 조사도 은혜롭게 받았대요. 여러분 기도든 기도를 연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혼란스럽고 오해가 생겨도요 기도하는 사람들끼리는 빨리 화목이 됩니다. 빨리 회복이 됩니다.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조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역팀들끼리 불협화음이 있다. 그때는 팀장이 같이 기도회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형제 안에 있는 성령과 같이 서로 조율하면서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자, 12절 읽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울이 3일 동안 금식하며 캄캄한 속에서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끝 무렵에 환상을 봤어요.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시력을 회복하는 환상을 보았죠. 사울이 어떻게 그 환상을 보았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셨으니까 봤죠. 우리가 봤다는 것은 보여주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다고 해도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사울의 잃어버린 시력을 찾아주셨듯이 우리의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끝자락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개한 여러분의 회개의 끝자락 터널에서 병도 낫고 사업도 뚫리고 집을 나간 자식도 돌아오는 그런 축복을 주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회복이 임할 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면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회복의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미래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아나니아가 평소에 하나님한테 순종 잘하는 사람이에요. 애지간한 일에 하나님한테 토를 달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언급하자마자 아나니아가 쇼크를 먹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순종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었는데 너무 뜻밖의 말씀을 하시니까 놀라버렸어요. 사울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대핍박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다메섹으로 도망친 크리스찬들까지 핍박하려고 달려온 인물입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다메섹까지 장악할 권한을 부여받고 달려온 정말 아기같이 집요한 인물이에요. 이 무서운 인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다메섹에 피난 온 성도들 중에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못된 인간을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단 말입니까? 그런 못된 사울이 장님이 되었다면 모두가 좋아서 감사헌금을 해야 될 판인데 계속 장님이 된 채로 있으라고 기도해야 될 판인데 어찌 주님이 자기 들어가서 그 사람을 고쳐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하지만요 때로는 이렇게 예기치 않은 쇼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라. 그 사람을 품어라. 아, 새로운 길로 가라.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어떤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겠다는 각오가 될 때만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정금 같은 불과도 같이 옵니다.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의 가장 껄끄러운 것을 콱 찔러버리는 연단하는 불이 그 음성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뭐 만사 대통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가기 힘들어하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할탈지라도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실은 갈등이 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자신의 심정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도 갈등이 오면 주님한테 솔직히 말씀하세요. 13절에 보세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 하더이다 하고는. 사울에 대한 선입관이 아나니아가 컸어요. 상처가 너무 컸어요. 이거 고쳐줬다가 그 사람한테 오히려 막 맹수를 치료해줬다가 물릴 것 같은 두려움도 아나니아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주 짧게 아나니아의 말에 대답을 하시는데 사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아나니아는 사울의 과거 때문에 못하겠다고 막 이 사람을 노했는데, 거절했는데 주님은 사울의 과거가 아닌 사울의 미래를 때문에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는 항상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과거를 질타합니다. 과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의 보혈 안에서 거듭난 미래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세요.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일 수 있는 미래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사울도 그래요. 이 사람은 첫째 이방인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하십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땅끝까지 천하 만국으로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그 지상명령의 중요한 브릿지가 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임금들, 즉 사회적인 리더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물꼬를 틀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변화시키는 터닝포인트가 여러분의 자녀, 그 아이 하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둘째, 사울은 이 일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극렬하게 핍박했던 그가 이제는 거꾸로 핍박당하는 입장에서 평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될 것인지 주님께서 사울을 부를 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찬송과 가사처럼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 기백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각오를 하면 억울한 욕 조금 먹고 음해와 모함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매맞고 이러는 것이 무슨 대수겠어요. 사울은 세계 복음화라는 큰 사명을 받으면서 무수한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다가 최후에는 순교당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굳이 이런 미래의 일까지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그 사람의 겉만 보고 과거 행정만 보고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 그 사람의 미래도 나쁠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약점과 실수가 있었던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뒤에는 놀라운 이때까지의 과거와는 180도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만 믿음 갖지 말고 남에 대해서도 좀 믿음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가 그 과정에서 어떤 고통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울은 앞으로 자기가 이때까지 교회를 핍박했던 것의 몇십 배 이상의 핍박을 또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설득하시니까 아나니아가 설득당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고집이 있지만 하나님한테 잘 설득당해요. 아나니아가 고집이 없어요. 전 여러분도 고집이 없기를 바랍니다. 선입관이 있었지만 주님이 설명하시니까 즉각 설득당합니다. 바로 떠나서 사울이 거하는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울에게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고 세례를 줍니다. 사실 그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아나니아는 이 사건 전이나 이 사건 후로는 성경에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는 사울이 바울되게 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구가 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아나니아의 사역이 기독교 역사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어쩌면 그 한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을 준비하시는지도 몰라요. 아나니아는 자기가 무슨 큰일을 하진 않았지만 큰일을 할 사람을 발견하고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보배로운 존재의 그 먼지를 털어내주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개종을 도와주고 그가 다메섹 형제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준 아나니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릇으로 세워주는 그런 은총의 브릿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드디어 사울을 만났어요. 17절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와, 형제 사울아,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죠. 원수 사울이 형제 사울로 바뀌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아나니아한테 일으켰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람을 다시 보면 원수를 형제로 다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아나니아는 이제 능력의 근원이 자기가 아닌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려줬어. 사울, 네 인생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손에서 빚어지고 있는 거야. 다메섹 도상에서 너를 강렬한 빛으로 눈멀게 하셨던 그분이 이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뜨게 하는 거야. 기적보다 중요한 거는 기적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분께서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시력이 회복되는 기적은 애퍼타이저고 메인 디쉬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럴 때 애퍼타이저 기적을 메인으로 착각해요. 자기 병이 낫고 자기 경제적인 상황이 회복이 되고, 그러나 그것은 애퍼타이저예요. 진짜는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이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모든 엄청난 사건의 핵심에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베드로와 요한 이상의 엄청난 능력과 기적과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다가올 마귀의 어떤 공격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물고기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시력이 다시 옛날처럼 회복됐어요. 오늘 눈 안 좋은 분들 시력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물고기의 비늘 같은 것은 이게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마지막 잔재예요.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들이에요. 우리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게 하는 그 무엇, 결정적인 순간에 내 발목을 잡아당겨 주저앉게 하는 나의 인간적인 한계, 용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불같이 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데 이게 자꾸 지식적으로만 들리고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데 시원한 이 예배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렇게 그냥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종교인의 스테이지에서 머물러 있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는데, 나의 교만과 고집과 경험의 한계가 응집되어서 만들어진 그 육체의 비늘이 툭 떨어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툭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의 비늘이 오늘 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비늘이 눈에서 떨어져야 영의 눈이 열려요.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날아오게 되는 거예요. 속에서 거룩한 기쁨이 터지고 영적인 이 감동이 솟아나고 능력이 폭발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막고 있는 육체의 비늘을 떨어뜨릴 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19절 읽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저는 짧은 성경이지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사울이 며칠 동안 교제했을 그 성도의 교제가 엄청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바로 얼마 전까지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을 핍박하는 비밀 경찰의 총책임자였습니다. 너무나 무시무시한 존재였어요. 예루살렘에 잘 살던 성도들이 그냥 부랴부랴 필사적으로 이 다메섹까지 피난와 있는 것도 다 이 사울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성도들 중에는 예루살렘 핍박 기간 동안에 사울의 손에 잡히고 죽임당한 그 친인척들이, 친구들이 있는 사람들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같으면 금방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로부터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들 긴가민가하는 불안한 마음이었겠죠. 또 무슨 꼼수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러나 사울을 대면하면서 그들은 그 얼굴에 가득한 하나님의 평안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알던 그 강팍하고 살기 등등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성령에 의해서 부서지고 녹아내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새로운 피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성도들은 자기들을 핍박했던 사울을 용서하고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도 참 미안했을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너무나 죄송스럽고 면목 없는 심정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성도들 앞에 다가갔을 것이고 다메섹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형제들의 용서를 받고 사역을 시작했어. 아주 신학교 1등으로 졸업하고 교만하게 안수받고 시작한 게 아니고 죄인의 괴수였다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형제들의 용서를 받고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보면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형제들의 사랑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결코 치유할 수 없는 것 같은 상처가 치유가 됐어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형제들은 사울을 받아주었을 뿐 아니라 훗날 사울을 교회 지도자로 순종해 주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 나면요, 우리의 과거의 인간적인 잘못들과 앙금들이 예수님의 보혈 아래로 다 녹아져 내리면서 인간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을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저는 그래서 해묵은 감정이 쌓일 대로 쌓인 이 남과 북의 통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과 노사의 갈등과 지역끼리의 갈등으로 지금도 치열하게 갈라져서 대립하고 있는 우리 국내의 부서진 관계들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치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 교회 내 온갖 교단들끼리의 갈등과 분열도 오직 예수 안에서 치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눈에서 육체의 비늘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사울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불을 통과하고 나면요,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젊은 날부터 워낙 술을 많이 먹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는 악명 높은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영국으로 수많은 흑인 노예들을 채찍질하면서 가두고 돈 받고 팔면서 죄의식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술만 먹으면 주정을 부리고 부하들을 때렸기 때문에 부하들한테도 평판이 안 좋았어요. 하루는 배에서 술 먹고 취해서 바다로 떨어졌는데 살리긴 살려야 됐지만 선장이 너무 얄미워서 부하들이 고기 잡는 작사를 던져가지고 이 사람한테 꽂아가지고 끌어냈어요. 그래서 평생 쩔룩거리는 불구가 됐어요.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술을 끊고 그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고 신학교로 가서 목사까지 되었어요. 그는 평생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섬기며 목회하기로 결심을 했고 특히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 평생을 헌신하기로 했는데 워낙 영성이 깊고 기도가 깊다고 소문이 나서 영국 런던의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평생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살았고 런던의 수많은 사회 지도층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평생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그는 자기의 간증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시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존 뉴턴처럼 사울처럼 죄인이었다가 은혜로 변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성령을 불같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이 깨어지고 새사람이 되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죄인의 괴수였던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의 터치로 새로워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아나니아가 되어 누군가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죄인의 괴수였던 우리를 용서하신 주 은혜를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모두 가망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세를 떨고 교만을 떨고 폼을 잡고 남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 내 안에 너무나 죄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자신의 죄가 처음 용서받았던 때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있는 분도 있다면, 그 용서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있던 분이 있다면 그것도 회개합시다. 처음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은혜로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죄도 죄라워.
안수함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고 눈에서 육체의 비늘이 떨어져야 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고집과 강박함과 경험과 상식의 틀이 깨어지고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3차원적인 믿음에서 4차원적인 믿음이 생기고 기적과 능력과 부흥과 기름 부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주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하듯이 우리의 눈에서 육체의 비늘이 떨어지고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세례 받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세계로 점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다메섹 형제들은 사울을 용서하고 서로 축복하고 끌어안으며 성도의 교제를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랑과 용서가 흐르는 은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과거를 가지고 서로 용서하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은혜 공동체가 되도록, 그래서 미움과 분열을 불러일으키는 마귀가 절대 틈타지 못하던 강한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로 다메섹 공동체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공동체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말씀 공동체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말미암아 말씀을 드릴 뿐만 아니라 말씀의 나귀를 선포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몸된 지체들을 사랑하며 격려하는 은혜를 쓰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짜의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 나로 오는 것들 살림 있는 것들 부르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또한 교수님 주님께서 역사이시며 말미암아 주님 능력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여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시려고 한다고 느낍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듣고 있는 우리 스테이션 분들, 유튜브나 여러 가지 채널로 해외에서 전국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특별하게 임재하십니다. 사울을 만지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만지시고 눈에서 육체의 비늘이 떨어지듯이 여러분의 병을 제거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며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묶어버리시며 여러분의 가슴에 묶여있던 어떤 것을 뚫어버리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그 강렬한 영적인 역사를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하시며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일을 동시에 하실 텐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과정에서 병마가 떠나고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며 우리 가문이 다시 한번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갈라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기도해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던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오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며 한번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주여! 주여! 누군가가 수십 년 동안 갖고 왔던 어떤 병이 깨끗이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누군가의 가슴에 태산처럼 막혀있던 어떤 슬픔이 성령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떤 가정을 억누르고 있던 그 칙칙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이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겨져 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교회를 침투하고 들어오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드러나고 쫓겨나고 수치를 당하며 완전히 부서졌음을 선포합니다.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의 본부서부터 균열이 일어나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너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것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이 시련을 뚫고 나와서 우리 교회의 앞날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적 같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잔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여호와의 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주여,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오늘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스테이션마다 지금 임재하여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방송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같은 불의 능력이, 기적이, 기름 부으심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가 뚫리고 영이 새로워지며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4차원적인 신앙으로 점프되었음을 믿습니다.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며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완전히 새로워진 신앙으로 기적을 기대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